마가복음 7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의식적인 씻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모두 의식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의식적이고 의례적인 씻음과 관련된 유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후에 이 모든 규칙들과 관련된 것들이 미시나라는 유대의 법을 기록한 책에 모두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서 씻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에 따라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방법에 따라 씻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손이 의식적인 차원에서 더럽다고 규정된 경우는 누군가가 부정한 손으로 만진 것을 그가 만진 경우입니다. 만일 내가 이방인으로서 동전을 만졌는데 그 동전을 어떤 사람이 만지면 나는 이방인으로서 부정한 자이므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같은 곳에서 누가 어떤 동전을 만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집에 와서 음식을 먹기 위해 손을 씻을 때에 위생을 위해 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의식으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를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규정대로라면 약 달걀 두 개 분량의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씻음은 맨 먼저 손을 앞으로 내밀고 한 손으로 물을 부을 동안 다른 손으로는 물 붓는 손을 씻습니다. 손가락을 함께 씻고 손바닥, 손등의 순서로 손만 씻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손을 앞으로 내밀어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 그 사람을 만지게 되면 다시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씻는데 사용된 물도 이미 그 사람과 닿았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래서 손목 아래로 물이 떨어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 물이 그 사람 몸에 떨어지면 다시 부정하게, 즉 의식적인 차원에서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물이 몸에 떨어지면 다시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을 앞으로 쑥 내민 채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손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다시 물을 붓게 하여 그냥 흘러내리도록 해야 했습니다. 항아리에 파리가 앉았을 경우에는 이 파리가 이방인의 어깨나 또 다른 부분에 앉았던 파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또 이 항아리를 씻기 위한 의식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파리가 그 항아리의 속에 들어가서 앉았다면 그 항아리를 깨뜨려 버릴 것입니다. 그 조각에 묻은 기름조차 몸에 묻지 않을 정도로 잘게 부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철과 청동으로 만든 것들은 씻고 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면이 평평한 접시 같은 것들도 다시 사용 가능했으나 밑이 움푹 들어간 용기가 부정해졌을 때는 모두 깨트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규정들이 미시나라는 유대인들의 유전을 기록한 책에 쓰여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5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쉽게 인간의 유전이 개명이 되어 독단적으로 행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만든 유전에 불과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사람이 자유로워지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사람의 유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전에 의해 구속당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사람을 가장 강하게 묶는 것이 바로 사람의 유전입니다. 이러한 유전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 유전들은 성경적인 기초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교도 가운데서 발생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서 그 유전들을 행해왔기 때문에 어느새 계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흔히 장난과 접대의 전통으로 알려진 헬로윈 축제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축제가 오면 아이들은 마녀와 요괴 분장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누가 자녀들이 마녀와 요괴나 귀신처럼 분장하고 즐겁게 노는 것을 막겠습니까? 분장을 마친 아이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탕이나 과자들을 얻어냅니다. 문자 그대로 말하면 강탈에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느 집에 나가서 우리에게 말 있는 것을 주지 않으면 창문에 비누칠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모두 빼앗아 달아납니다. 어떤 아이들은 타이어에 바람을 빼놓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축제가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에 행해지는 일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로 인한 위험스러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사 속으로 레이저 칼이나 장난으로 독약을 만들며 이로 인해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아이들의 강탈 계획을 부추기기도 지원해 줍니다. 이런 잘못된 전통이 인간의 유전이 사람들 속에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정죄하셨던 바리새인들의 행위들은 교회 안에서 행해온 것으로 이러한 행위들은 인간의 유전으로 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가르치는 많은 계명이 성경적 기초 없이 유전적인 기초만을 토대로 세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 세례에 대해서도 이를 증명할 만한 단 한 개의 성경 구절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을 전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식은 분명히 유전에 기초한 교리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세례식도 단지 많은 유전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7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어미나 아비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유대법에는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유전을 악용하여 고르반이라 하면서 선물을 드린 후에는 원하는 대로 저주를 퍼부어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모를 부양하게 되어 있었으나 고르반, 즉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주께 드렸으므로 부모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유전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부정해버렸습니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13절에서 14절 말씀. 주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시며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이제껏 해오신 수많은 개혁적인 말씀 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내용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부정하게 여겨 먹지 말아야 할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돼지고기였는데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되어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의 통치자인 안티오크스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부정하게 만들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명령했는데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이를 거부하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마카비 혁명기에도 수천 명이 돼지고기를 먹기보다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는지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무리를 다시 불러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5절에서 23절 말씀. 돼지고기는 무엇이든 간에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유전과는 상반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먹는 음식은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19절 말씀.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음식으로 인해 사람이 병이 들 수는 있으나 영적으로 더럽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더러운지 청결한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먹는 것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사람의 더러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뱃속이 아니라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56km 떨어진 두로 지경으로 가십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로 인해 쉴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5절에서 27절 말씀. 여기에 귀신 들린 딸로 인해 안타까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도움을 청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하여 예수님은 개라고까지 칭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버려진 개들이 많았는데 사납고 더러운 개들이 아이들까지 위협하자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그 당시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인격을 모독하고 손상시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매우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개라는 뜻의 또 다른 헬라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에서 언급된 개에 대한 의미와 다른 헬라어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로 항상 식탁 아래에서 주인의 사랑을 받는 개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 가정에는 강아지가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함께 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말씀은 아이들의 빵을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다는 역설적인 의미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8절 말씀. 그 당시에는 식사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도구, 즉 손으로 먹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빵을 손으로 떼어 소스나 수프에 찍어 먹습니다. 바로 빵이 수주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식사는 아랍식으로 주로 손을 사용하여 빵으로 음식을 찍어 먹곤 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쯤 되면 손에는 기름이 묻고 약간의 소스가 접시에 남게 되는데 이때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이 냅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빵 조각으로 접시에 남아있는 것들을 닦아 식탁 옆에 앉아있는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 빵에는 소스와 음식 찌꺼기들이 묻어 있어 강아지들이 주인이 주는 이 빵을 맛있게 먹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은 표면적으로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경멸스러운 말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르르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신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31절에서 35절 말씀.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먹은 사람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매우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일정한 틀에 의해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만의 원칙대로 행합니다. 하나의 방법만을 고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정한 방법론, methodology를 발전시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특정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형태로 일하시며 어떤 규정된 틀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법론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방법을 택하셔서 일하셨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의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 사람이 모두 서로 다른 형태와 방법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가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판에 박힌 듯 규격화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알맞고 독특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항상 즐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규격화된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사역의 어떠한 시점에 이르러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병고침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투산이라는 곳에서 사역할 때 부지런히 주님을 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환자들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부에서 천식이나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온화한 기후에 알맞은 습도로 인해 그 지역으로 요양차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늘 병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주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종종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곤 했는데 어느 날 저녁 데이빗 마프에서 가까운 클레이 크로프트에서 가진 야외 모임에 왼쪽 눈이 실명된 부인이 찾아와서는 치유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그 부인의 왼쪽 눈에 얹고 주께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자마자 손에 전혀 새로운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손을 뗀 직후에 그 부인이 저를 보았을 때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인은 보입니다. 보여요. 하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돌아다니며 온 이웃에게 자기가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인의 한쪽 눈이 실명된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부인은 한쪽 눈을 가리고 글을 읽어서 자기가 보게 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 사실을 말로써 제대로 설명할 수 없지만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 부인은 여러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제게로 데리고 와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내가 어떻게 그 부인에게 했었는지를 기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환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지만 환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기도했던 방식대로 다시 반복해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언제나 특정한 공식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식에 따라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틀에 규격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방법을 쓰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36절에서 37절 말씀. 예수님은 치유의 역사에 관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고 경계하셨지만 그들은 더욱 널리 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신 이적에 흥분되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는 잘못된 시도를 미리 막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예정된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도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을 본 예수님의 어머니가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이러자 그분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주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 사이에는 그분을 세우려는 잘못된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큰 무리를 먹이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 메시아가 나타나실 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님의 계획보다 앞서 나아가려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을 때 우리들도 잠잠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3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막으면 막을수록 그들은 더 널리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도록 고쳐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8장에서는 5천명을 먹이신 이적과 비슷한 4천명을 먹이신 일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기도하는 일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십시오. 보다 유익한 시간을 주님과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여러분 가까이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새 힘과 사랑 속에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우리 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